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 세계 뉴스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과의 확실한 진전이 더뎠지만 대화와 진전을 위한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국외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고 관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를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도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로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산당 치하의 도시가 됐다며 이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의 조치로 홍콩의 법치가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홍콩에 대한 무역 특혜를 지속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보안법이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첫날, 홍콩에서 시민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를 홍콩에서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홍콩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독립과 끝까지 저항이라는 표어를 들고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홍콩 경찰은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새 법안을 위반한 9명 등 불법 집회 등을 이유로 300명이 넘는 시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부 미국 언론사에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중국 내 일부 미국 언론사에 대해 경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AP통신과 UPI통신, CBS, NPR 등 4개 매체는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직원과 재무, 부동산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오르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중국 매체 탄압에 따른 상응 조치라며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의 장비 구매에 미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30일 성명에서 중국의 두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와 ZTE가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유지, 개선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술 업체들은 연간 83억 달러 규모인 연방통신위원회의 보조금을 화웨이와 GT 장비 구매에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두 회사의 장비를 사용해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두 회사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중국 회사들이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대규모 산업 스파이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를 새로운 국방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고 부르며 새 국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앞으로 10년간 1,8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침략을 저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최근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보았듯이 영토 주장에 대한 긴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혁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코비드19는 더운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45도 정도에 달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름에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대변인은 여름에는 냉방기인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절과 상관없이 거리 두기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는 등 위생수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 리야드를 기준으로 낮 최고 기온이 45도 안팎을 기록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19만 5천 명 가까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1,7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5월 중순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이뤘다가 줄어들었고요. 6월 중순에 다시 상승하면서 2차 확산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사우디에서 현재 2차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한 데는 일일 검사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진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이번 주에는 새 주간 프로그램으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0년 퓰리처상 비평 부문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된 소라야 맥도널드 예술문화 전문 기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0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9도, 신의주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9도에서 28도, 함흥 18도에서 28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 내게 노래죠. 아름다운 여인 샤로나를 향한 한 남자의 애타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My Sharona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홍콩 경찰이 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위대를 다수 체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호주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또다시 시위가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7월 1일이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홍콩 시내 곳곳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또 홍콩 독립을 외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0일에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발효가 됐나요?
맞습니다. 30일 밤 11시를 기해서 발효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첫날인 1일 홍콩 경찰이 시위대 수백 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부터 불법 집회, 공무집행 강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홍콩 경찰 당국은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이 주권 반환 기념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었나요?
그렇습니다. 홍콩이 지난 1997년 이래 해마다 주권 반환을 기념하는 행사나 집회를 열어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런 집회를 금지했었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네, 지금까지 홍콩 경찰이 발표한 숫자가 300명입니다. 처음으로 체포된 사람이 홍콩 독립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던 한 남성이었는데요. 홍콩 경찰은 트위터에 이 남성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얼굴을 가린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포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법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금지, 또 이걸 처벌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국가보안처를 만들어서 이 기관을 홍콩에 상주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향해서 홍콩 독립을 꾀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깃발을 소지하면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고형이 종신형입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30일에 이 법의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최저 10년, 최고 종신형이고요. 그 밖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최소한 3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홍콩 행정수반이 이 보안 관련 사안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이걸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새로 제정된 보안법이 서로 어긋날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하고요. 또 주요 보안 사안은 신설되는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게 돼서 홍콩 당국의 행동 범위가 아주 좁혀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 주민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홍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등록한 기업이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시점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데모시스토당을 비롯해서 홍콩의 여러 정당이 해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데모시스토당이라면은 지난 2014년에 이 홍콩 우산혁명 주역이었던 이 조시아 왕 비서장이 30일 이 당에서 탈퇴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날 오후에 전격 해산했습니다. 이 밖에도 홍콩 민족전선이나 홍콩 독립연맹 등 다른 단체들도 잇따라 해체를 발표하고 모든 조직원을 해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이들은 이제 홍콩에 미래와 자유는 없다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홍콩 국가 보안법에 대응해서 강력한 조처에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이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하기 하루 전인 29일에 이 중국에 대한 미국산 군수품 수출 중단과 이중기술 이전 등을 제한하는 이 홍콩에 대한 혜택을 중단했는데요. 지금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홍콩 주민들한테 이 난민 자격을 주자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른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과 일본, 호주 등 서방 27개 나라가 연대해서 홍콩 폐지법 폐지를,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거에 홍콩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영국에서도 1일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이완은 1일 홍콩 시민의 이 타이완 이주를 지원하는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차잉이원 타이완 총통은 앞서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일국 양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됐죠?
네, 러시아에서 1일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투표가 특히나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들이 투표 결과를 보도하고 있던데요.
네, 초기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 보도로는 10% 정도 개표했는데 찬성표 비율이 약 70%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서 러시아 대통령실도 70% 정도 지지를 기대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 측이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핵심 내용이 개헌 이전에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0으로 하자는 겁니다. 만일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 재직했던 대통령직 수행 횟수가 전면 없어지고요.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까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 4년 임기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했는데요. 2008년에 당시에는 연임 저항에 걸려서 다시 대통령직에 나설 수 없게 되자 총리직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2012년 대선에 나와서 승리했고요. 2018년에 또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었습니다.
만일 개헌안이 통과되고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성공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영구집권을 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요,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두 번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2024년 대선에 승리해서 집권하고요, 다음 2030년 대선에서도 승리하면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데요. 1952년생인 푸틴 대통령이 2036년이 되면 나이가 84살이 됩니다.
러시아의 국민투표 이번에 연기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스크바시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하자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고 투표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 상황 지금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네, 좋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미국, 브라질에 이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가장 많습니다. 1일 현재 러시아 내 확진자 수가 약 65만 3천 명이고요. 사망자가 9,500여 명에 달하는데요. 러시아 선거당국은 시간당 투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시간별로 소독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요?
네, 뭐 자동차나 심지어 아파트까지 이 경품으로 내걸면서 유권자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원래는 이 러시아 사람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이 투표율이나 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호주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일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비를 40%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0%를 증액하면 국방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미국 돈으로 약 1조 8,6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액수가 호주의 국내 총 생산 GDP 가운데 2%가량 되는 겁니다.
호주가 국방비를 40%나 늘리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랍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됐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를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안보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영내에서는 전례 없는 군 현대화 작업을 목격하고 있다고 모리슨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모리슨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 같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위협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탓에 긴장이 고조되는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는 이 지역이 주도권 싸움이나 강제에서 자유롭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크든 작든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접촉하면서 이 지역이 국제법과 규범 외에 인도 내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고 모리스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인도 접경지역 그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거네요.
맞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그간 안보 부분에서 누려왔던 그런 환경이 다 사라졌고 이 영내에서 분쟁이나 오판 위험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국방력을 확충해서 이 전쟁을 예방하고 자신들이 믿는 민주적 가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호주가 앞으로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요?
네, 군사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무기라든지 군 장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억 달러를 들여서요. 미국으로부터 사정거리가 370km에 달하는 장거리 대함미사일 200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호주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 기존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실천 배치했고요. 동맹 미국과 이 동맹국인 한국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는 또 이 미사일 외에도 사이버 전쟁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호주를 해킹했다고 해서 두 나라 사이에 마찰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호주가 이 중국이 전방에 걸쳐서 호주 내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하루 10만 명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가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11월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올해 신입회원 초청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당국자가 경고했군요.
네, 현재 미국이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지적했습니다. 6월 30일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하루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보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길래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네, 매일 미국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나오는 추세입니다. 5월 중순에 약 2만 3천 명 정도였던 데서 거의 두 배가 됐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월 30일에 4만 7천 명 이상이 나오는 등 확진자가 한창 많이 나오던 4월 통계도 넘어섰습니다.
4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예, 4월은 코로나 사태 초기였습니다. 이에 맞서 각 주정부가 가게 문을 닫게 하고 관공서나 기업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봉쇄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효과가 5월에 드러나면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고 지역마다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었는데요. 그러면서 6월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한 겁니다.
근래 들어서 확진자가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딘가요?
예, 최근 신규 확진자의 50%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주에서 나오고 있다고 파우치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남부나 서부 지역에 몰려있다는 건데요. 예,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뉴욕주와 워싱턴주가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지였지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통계 곡선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봉쇄 해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지난 23일 하원 총문회에서도 2단계 봉쇄 해제 중인 곳은 1단계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국비를 다시 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 당국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역시나 봉쇄 해제를 중단하거나 봉쇄 해제 계획을 보류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단행했고요. 서부 최대 도시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에릭 가세티 시장이 별도의 긴급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의 긴급 조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관할 해변을 전면 폐쇄하고 오늘 4일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이들과의 모임은 하는 건 어떤 목적으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가세티 시장이 밝혔는데요. 지금 시 전체가 큰 시험에 맞닥뜨렸다면서 모든 걸 잠시 멈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주민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국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당신을 보호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는데요. 130일 청문회에 같이 나온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소장은 특히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데 대한 논란이 또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스크에 관한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가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마스크를 쓴다면 강력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요. 직권 공화당 내에서 이런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전날인 29일 마스크 착용은 각자를 보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이전부터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개석상에 나올 때마다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마스크를 쓴 채 의사 일정과 지역구 활동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 대결 구도가 확정됐다고요?
네, 30일 콜로라도와 유타, 오클라호마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렀는데요. 콜로라도 주지사를 지낸 존 히켈루퍼 예비후보가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현역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맞붙게 됐는데요. 가드너 의원이 재선가도에서 강력한 상대를 만난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을 맡아 한반도 현안을 많이 다뤘던 인물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최대 압박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로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1월 선거에서 낙선 위험이 가장 높은 공화당 상원의원 중 하나로 주요 언론이 꼽고 있습니다.
가든 의원의 낙선 위험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예, 두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우선 최근 콜로라도에서 공화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연방 상원의원 2명 중에 다른 한 명은 민주당 소속 마이클 베넷 의원인데요. 나머지 한 자리도 민주당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예, 본선에서 상대할 민주당 후보가 거물급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 히켄도퍼 후보는 콜로라도 주지사를 역임했는데요. 주지사 시절에 상당한 업적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앤드류 로메노프 예비후보를 가까스로 물리친 건 또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직을 다투는 과정에서 정책 현안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연방정부의 보건정책 변화에 따른 약값 인상이 이번 선거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에 가드너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히켄도퍼 후보 측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철폐를 공약했고요. 반대 소송이 나오면서 연방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30일에 진행된 예비선거 결과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공화당 중진 하원 의원이 탈락한 게 가장 큰 이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연방하원 제3선거구에서 5선을 한 스콧 팁턴 의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로렌 보버트 예비후보에게 패해서 공화당 후보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5선 의원을 꺾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가 된 로렌 보버트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총기를 주제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 사업가입니다. 여성 신진 정치인인데요. 극우 성향 정책과 발언으로 이번 예비선거 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턴 의원을 지지를 했었지만 이번 예비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 위대한 승리에 축하한다고 보버드 후보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올해 신규 회원 초청자들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아카데미상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 권위를 가진 상으로 오스카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아카데미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아카데미 신규 회원 총 819명 초청 명단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앞서 아카데미는 이 백인 일색이란 비판 속에 2020년까지 신규 회원의 여성과 소수계 회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카데미 측은 이 같은 목표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네,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신규 회원은 68개 국가 출신으로 구성이 됐고요. 외국인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또 여성의 비율은 45%고요. 소수민족과 인종 출신이 3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우선 여성 회원은 당시 1,440여 명에서 올해는 3,18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소수인종은 같은 기간 550여 명에서 1,780여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다양성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데이비드 루빈 아카데미 회장은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가 영화 예술과 과학 분야에 뛰어난 동료 여행자들을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세계 영화계의 풍부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범한 재능을 늘 포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아시아계 미국 여성 배우인 아쿠아피나 씨, 영국의 흑인 여배우 센시아 어리버 씨, 중국계 여성인 룰루왕 감독 등 여성 소수인종 영화인들이 포함된 것이 관심을 끄는데요. 신규 초청자들 가운데 과거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75명이고요. 아카데미 수상자는 15명입니다.
올해 신규 회원 명단에는 특히 한국인도 많이 포함됐다고요?
예, 올해 초에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한국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최우식, 조여정 등 주연 배우 5명을 비롯해 각본가, 미술감독, 의상감독 등 기생충 관련 인물 총 12명이 신규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과 주연 배우인 송강호 씨는 지난 2015년에 이미 회원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아카데미 위원회는 매년 영화 제작에 기여한 영화 예술가와 제작자들을 신규 회원으로 초청하는데요. 초청에 응해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 아카데미상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올해 819명 전원이 이제 초청을 수락하면 아카데미 회원은 총 9,4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아카데미상이 한때는 백인 위주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맞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카데미 회원은 백인 남성이 대다수였고요. 거기다 2016년 시상식에서 남녀 주연과 조연상 후보에 모두 백인 후보가 오른 겁니다. 따라서 오스카는 너무 백인 일생이다라는 항의 캠페인까지 벌어지게 됐고요. 이 아카데미 위원회는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여성과 소수인종 회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이를 위해 신규 회원의 자격 유지 기간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인수위원회에 없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린든 존슨 대통령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This is a sad time for all people. 존슨 대통령은 오랜 기간 상원 민주당 지도자로 활약했고 이런 경력이 이후 대통령 시절 입법의 명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 참모진은 존슨 부통령을 노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 급히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그가 서둘러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것이 참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노련한 존슨 부통령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처였지만 대통령을 잃은 참모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940년대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처럼 존슨 대통령의 당면 과제도 역시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greatest leader of our time has been struck down by the foulest deed. 그는 자기 임무를 전직 대통령의 유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연방의회 연설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는 길은 그가 추진한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케네디 대통령의 유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존슨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역사적인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시점은 다음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젊은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충직한 후계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내각과 백악관 비서실 고위직을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취약 분야인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안보팀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 사임한 장관은 케네디 대통령 친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고향인 텍사스 출신 인사들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기존 관리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Across this nation of ours, it appears that the populace has gone to the polls in record numbers, perhaps more than 70. 그리고 1년 뒤에 존슨 대통령은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내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인수위원회 없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린든 존슨 대통령 사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캡틴 앤트닐의 Love Will Keep Us Together. 사랑이 있네 난 영원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곡 들려드립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퓰리처상 비평 부문 파이널리스트 결선자에 선정된 소라야 맥도널드 예술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맥도널드 기자는 여성이자 흑인으로서 문학의 전반에서 다양한 보도와 비평 활동을 해왔는데요. 흑인 여성이 퓰리처 부문별 2위에 해당하는 파이널리스트가 된 것은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하면서 맥도널드 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퓰리처 파이널리스트 선정 축하드립니다. 퓰리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건 언론계 최고 영예로 꼽히죠.
Thank you. Yes. Well, I finally turned in a second draft.
네, 감사합니다. 요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전화기에서 불이 날 지경이에요. 여성 언론인 단체와 흑인 단체 등이 주관한 간담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한 달 이상 계속됐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Sure,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and I am the culture critic for the Undefeated.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기고하고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퓰리처 이사회가 맥도널드 기자의 어떤 보도를 평가했나요?
Particularly outside of Broadway, when you start getting into off-Broadway.
작년 한 해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작품들의 배우와 감독, 그리고 관객 등 구성원들을 분석한 기사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개를 퓰리처 위원회가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유명한 극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브로드웨이 작품 구성원들의 어떤 면을 분석하신 건가요?
Not just blackness, but immigration. You know, all sorts of identity.
흑인과 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뉴욕 예술가의 모임대 주목했어요. 배우나 감독, 제작자들이 각각 출신 배경이 다르잖아요. 아울러 배역에서도 각가지 정체성이 표현되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브로드웨이가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장소가 된 얘기를 풀어본 겁니다. 저는 여성 문제나 인종 문제 같이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둘러싼 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종 문제를 보도의 중심 주제로 삼으신 거군요.
A lot of my work as a theater critic in New York deals with looking at
네, 제가 쓴 기사의 많은 분량이 연극과 음악극 무대에 오르는 인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종은 한 명의 인간을 규정하는 정체성 가운데 가장 큰 요소이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 문제가 중요합니다. 인종들 사이의 역학관계도 역사를 통틀어 줄곧 현안이었으니까요.
무대에서 표현되는 인종 간의 갈등,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and so I'm really delighted that the Pulitzer Board.
아니요, 인종 간에 서로 연결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인종과 정체성이 미국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이는 과정이요. 이렇게 더 큰 테두리에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찬양할 일이고요.
그래서 직업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와 국제대회에 동행하면서 심층 취재하기도 하셨죠. 오사카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맥도널드 기자가 취재한 일대기가 세계 언론에 조명됐습니다. 이 오사카 선수한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뭔가요?
She is almost deceptively charming. Naomi's mother is Japanese. Her father is Haitian and she holds dual citizenship in America.
아, 오사카 선수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취재 대상이었어요. 오사카 선수의 어머니는 일본인, 아버지는 IT계 미국인인데요. 어릴 때 미국에 건너와 일본어를 거의 못하면서도 어머니의 뿌리를 따라 일본 대표로 세계 대회에 나선 과정에 매료됐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느끼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훌륭히 개척해 나가는 한 여성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극 무대와 테니스장에 걸쳐 맥도널드 기자가 향한 취재 영역마다 깊이 있는 보도로 주목받았습니다. 언론인 생활 얼마 만에 퓰리처의 영예를 안게 되신 건가요?
My first job out of college was in 2006. So what's that, like 14 years?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뒤 2006년에 처음 언론계에 몸담았으니까 올해로 14년째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워드대학교는 수많은 흑인 지도자를 길러낸 곳이잖아요.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언론계에 자리 잡고 인정받는 과정이 순탄했나요?
It, no. No,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제게 가르침을 주고 북돋아주고 이끌어줄 사람, 제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을 주변에 두려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나 ESPN은 큰 회사인데 그런 가르침과 도움을 줄 사람을 주변에 두기가 쉽나요?
Particularly, you know, when you are working in a very large newsroom, and it's easy to get lost.
큰 조직에 몸담다 보면 길을 잃기에 쉽상입니다. 그래서 저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어요. 그래야 뛰어난 기자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은 진실을 찾는 기자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거예요. 좋은 기사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진실을 찾는 게 기자 본연의 임무라고 하셨는데 그 진실을 알리는 미국의 언론 자유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You know, I would say we're probably around an 8 or a 9. Certainly there
10점 만점에 8점에서 9점은 줄 수 있습니다. 만점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정치권을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 언론을 적대시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부 정치인이 특정 매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많은 신문과 방송, 잡지, 그리고 온라인 매체들이 언론 자유를 지켜나가고 있는 게 미국 사회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매체가 미국에서 언론 자유를 지켜나가고 있는 증거는 뭡니까?
They are still finding ways to uncover information that powerful people would rather we not have access to.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권력자들에게 기자들이 여전히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언론 자유의 증거입니다. 한쪽에서 적대적 풍조가 번지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아예 질문조차 할 수 없다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언론 보도나 기자들을 대우하는 문제에서 양성평등이나 인종적 다양성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Oh gosh. You know, I'm actually not sure. I know the sort of upholding and protection of First Amendment rights.
어려운 문제네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성과 인종, 출신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Extremely important in this time during a global pandemic is press freedom.
요즘 같은 때 언론 자유는 극도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언론 자유가 그곳 주민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You know, journalists are the people that we rely on to seek the truth and tell us, you know, what's actually going on.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합니다. 언론 매체의 자유를 부여하는 수준은 그 나라 정부의 역량과 사회적 성숙도에 달려 있어요. 세계적 보건 위기를 맞은 지금 정부를 두려움 없이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유가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bye.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2020년 퓰리처 비평 부문 파이널리스트 소라야 맥도널드 예술문화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Right of center, left of center,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저희 배운 표현들인데 기억하시죠? 오늘도 비슷한 표현들, 우파, 좌파를 나타내는 표현 VOA 기사를 통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Right wing, conservative or reactionary, weak 혹은 위계, left wing, liberal, socialist or radical, 좌익 혹은 좌익계. 그럼 위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rightist, 좌익의 사람은 leftist.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기사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독일의 민주주의, democracy를 보존하기 위해.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그러나 최근 우익 테러 공격 against the synagogue, synagogue 하면 유대교회당을 뜻하는데요.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전 동독 유대교회당을 향한 demonstrated, 입증합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antisemitism과 and Islamophobia. Islamophobia, 이슬람 공포증이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여전히 깊은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오늘의 표현 right-wing, left-wing, rightist, leftist 이 표현이 들어간 기사 찾아보면서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